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선 선거제도가 중요합니다. 인민들이 자신을 대신해 정치를 할 사람을 뽑는 게 선거인데요. 이 대표를 잘 뽑아야 정치도 잘 되겠죠. 지금은 투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선거권을 갖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 수준이 낮다고, 재산이 없다고, 또 여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두기도 했다네요.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권리를 막는 나라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긴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탈북민 강하늘 씨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미국의 노예제와 남북전쟁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띄워드릴게요. 강산애가 부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정하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일에 한국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하늘 씨, 이번 투표하셨죠?
아, 네, 그럼요. 했죠.
아니, 왜 물어보냐면, 네네. 사실 북한에서는 무조건적인 투표지만 여기서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그 탈북민 친구들은 한 10명 중에 한 5명이 하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10명 중 5명이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 평균치랑
네네.
비슷한
맞아요.
거네요.
저랑 같이 사는 친구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그 친구는 서울 시민이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안 한 이유가.
아.
네.
아.
왜 같이 같은 집에 살면서 왜 안 하나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친구는 고양시 시민이니까
네.
됐네요. 네.
네. 누구한테 투표하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쵸.
네. 북한에서는 그 투표함이 딱 하나 있어. 북한에서 혹시 투표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투표하는 거는 봤어요.
보기만 하고 직접 투표해 본 적은 없고.
맞아요.
어때요? 북한이랑 한국이랑 그 투표할 때 그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학생 때 맨날 이렇게 몇 월 며칠이란 선거 날이다. 모두 다 선거회로 하면서 맨날 이렇게 행진하면서
그렇죠. 그 행사 분위기
네네네.
만들잖아요.
선동을 했던 그런 선전을 했던
네.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요. 그리고 선거 당일에 보면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옷을 정말 최고의 옷으로
제일 좋은 네. 옷을 차려입고
입고 나가서 그 근처에 뭐 직장들이 공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의 그 이렇게 선거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한 두 명, 세 명, 네 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오로지
딱 한 장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의
뭐 양력 같은
네네네.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을 무조건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선거에 대한 그런
별
개념이
관심이 없었죠.
네. 그냥 아, 저 사람 뽑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선거를 아니 말이 됩니까? 대통령을 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거에서 뽑는다는 게
네.
처음에는 저게 아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다 짜고 치는
네.
거겠지.
꺼내봤자 누가 나와서 한다 해놓고 다 한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네네.
오늘 그 얘기를 저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아, 네.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으로 말하면 도당 책임비서 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요 자리가 비었을 때 다음 정기 선거일까지 공백을 메울 사람을 선출하는 게 바로 재보궐 선거라고 합니다. 한동안 서울과 부산 시장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요. 이번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지역 단체장 선거이다 보니까 투표권은 서울 시민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7천 명이 넘는 서울 거주 탈북민들 그리고 1,000여 명의 부산 지역 탈북민들은 이번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하늘 씨와 함께 한국의 선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있거든요. 함께 듣고 오시죠.
4월 7일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작은 행복에 미소 짓는 당신을 위해 밝은 내일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당신을 위해
4월 7일 재보궐선거 꼭 투표해주세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한 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 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네. 지난 7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좀 인상적인데요. 이게 북한에서는 선거철에, 선거 여기서 말하는 유세. 네네.라든지 선거 방송이라든지 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없고 일방적으로 모두 다 투표해라 그런 방송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일단 이 방송 내용부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북한은 모두 다 찬성 투표해라 이거고 여기서는 여러분의 한 표를 소중한 그렇죠. 한 표를 행사하세요. 선거에 참여해 주세요. 맞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완전 다르죠. 네네. 북한에 계실 때 그 선거를 이미 어쨌든 참여는 안 해도 많이 보셨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선거 전에 치러지는 유세 현장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보셨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는 좀 보면서 오글거렸어요.
오글거렸어요. 어떤 부분이요?
아 왜냐하면 그 되게 초등학생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막 반장을 뽑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에도 뭐 열성자 선거라는 거 하잖아요. 네, 투표 네. 처음으로 해본 거죠 제가. 근데 거기서는 뭐 물론 선생이 다 일방적으로 뽑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그 학급 친구들한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니까 딱 어릴 적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사람들한테 자기를 어필하고 네,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좀 오글거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아 너무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북한에서의 그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의원은 약간 권력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내가 당신들의 대표자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에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테니까 저 좀 잘 좀 그렇죠. 봐주세요. 네네. 이런 느낌이어서 선거 임하는 자세 자체가
네 임하는 자세가 좀 굉장히 낮고 예, 네. 사람들한테 표 한 표 주십시오 하고 맞아요. 이렇게 좀 많이 굽신거리는 것도 네. 있죠. 네.
그렇죠. 굽신거린다는 네. 표현이 그렇죠. 많이 이렇게 자기를 뽑아달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뽑아달라고 얘기할 때 그냥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일단 그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네. 혹시 좀 이렇게 딱 그런 공약 들어보지 기억에 남는 공약 같은 게 혹시 있으셨어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뭐 이번에 서울시장 나온 그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뭐 굉장히 그 강력한 유력한 후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만약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 게 공약인 건데.
그렇죠. 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우리 청년 일자리를 좀 많이 이렇게 만들겠다고 박영선 네. 후보가
네,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또 나 청년들을 편하게 하겠다 해서 편의점에서 그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그 상점 같은데
네.
아 판매원을 없애고 네. 무인 그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이런 공약도 봤었는데 보면서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저런 좀 첨단화된 그런 기계를 들여오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데
네.
무슨 소리인가 좀 아이러니하기도 했었고
한국에서는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그렇죠. 건데 일자리가 네.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거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그 대중이에요. 일단 그들의 공약을 저게 말이 되나 안 되나를 꼼꼼하게 따져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또 요새 뭐 뉴스를 틀면 그 항상 공약이 나오고 기사 네. 같은 데도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사실 선거에 나온 사람을 이러네 저러네 저 사람이 뭐 맞네 틀리네 거짓말쟁이네 뭐 이러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 선거에 나온 사람들 상대로.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거를 못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정말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불가
반대표만 눌렀다 해도 그냥 네. 반동으로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후보에 대해서 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깔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 안 들면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번 서울시장 후보만 해도 한 12명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 중에 한 명을 고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골랐던 것 같고
네.
근데 북한은 후보 자체가 한 명이니까
네.
뭐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것 그런 맞아요. 것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한국의 선거와 북한의 선거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여기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도 선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선거가 있는데 100% 투표잖아요. 네.
그렇죠. 선거라는 건 후보자가 있고 그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인데 북한은 그렇죠. 이미 정해놓은 사람에게 우리가 모두 다 찬성표를 네. 던지는 거니까 선거라는 말이 좀 무색한
그렇죠.
그런 체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당에서 이미 그 검증해놓은 사람인데
맞아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감히
네. 저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 저희가 얘기하면서 그러네요. 저도 좀 까먹고 있었는데
네.
오늘도 하늘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의 선거의 풍경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게 점점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 한국에 와가지고 투표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딱 투표장 첫날 갔을 때
네.
그때가 좀 기억에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해보고 그 대통령 선거도 해보고 뭐 서울시장 선거도 해보고
그쵸.
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게 되면 북한으로 말하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그렇죠.
선거를 말하는
네.
거죠.
네. 그런 사람을 제 손으로 뽑는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그렇죠. 네. 네.
그 많은 표 중에 한 표가 제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근데 저는 대통령 선거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뭐 다 비밀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가장
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뽑든 말든 그런 것은 딱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했던 네. 것 같고 처음에는 이걸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네.
서성거렸던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 그 안내 요원들이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긴 하지만 그 안에서 찍는 거는 까지는 이렇게 안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안에는 네. 딱 막힌 공간에
네.
나 혼자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를 딱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선거 룰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찍으면 이거는 또 안 된다. 두 명을 한 번에
무효표가 된다.
네네. 찍으면 안 된다. 그런 주의사항들이 쭉 있고 해서 제가 원하는 후보자 옆에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찍고 나서 진짜 내가 여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를 행사했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게 좀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
그냥 하나의 첫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냥 예.
한국에 온 지 얼마 만에 그러면 투표에 참여하셨던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왔을 때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한국 와서 한 4년 정도 뒤에 대통령
네.
선거는
맞아요.
5년 정도 뒤네요?
네네네.
5년에 한 번씩 치러지니까
4년 만에 치러졌죠.
박근혜 탄핵? 대통령
네.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그러면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는 처음이니까 선거장에 가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처음에 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굳이 가야 돼? 나 말고도 뭐 5천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 안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가서 찍는다고 해서 뭐 그 한 표가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네.
해야 되겠구나.
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하늘 씨가 그랬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선거에 맞아요. 갔었다고. 네. 저희도 온 집안 식구가 가장 좋은 양복을 아래 위로 시커멓게 빼입고 선거장에 갔는데 다들 슬리퍼 신고
맞아요.
선거하러 맞아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장 분위기부터가 북한하고 네. 너무 달라가지고 네. 여기는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네. 진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의지대로
아주 자세가 불량하죠. 네.
네. 그렇게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북한의 그 뭔가 경직되고 네네. 딱 틀에 짜인 분위기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가장 이 선거에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아니 무슨 후보가 이렇게 많아
맞아요.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후보자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쵸.
어떠셨어요? 그렇게 후보가 많은 거 보면서.
처음에는 뭐 이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개나 소나 다 나오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너무 솔직한 생각이네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몇 명은 알겠는데 몇 명은 진짜 처음 들어본 이름인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봤더니 무소속이래요. 이 사람은 소속도 없고 그냥
소속도 없고.
일반 국민인데 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도 선거에 그럼 나도 선거가 뭐 후보자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라는 의구심이
네.
들더라고요. 에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과연 있나 하고 봤더니 지극히 낮더라고요. 네, 거의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대한민국이랑 여러분들도 후보자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국가의 어떤 선거에 출마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그 민주주의 헌법 안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일하겠다라는데 일하지 마라고 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하겠다라는 후보 등록은 할 수 있으나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 정당이 뭐 몇 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그 정당에서 선출된 사람의 경우에는 선거 비용이 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 그 외에는 자신의 돈으로
그쵸.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또 진짜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진짜 뭐 5천만 명이 있는데 12명 나온 거면 적게 나온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좀 높은 의식으로 그 선거에 임하고 선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뽑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표현을 한국에 오니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네.
하늘 씨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나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선거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다른 게 있다면 북한은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의사에 의해서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일방적인 찬성 투표로 진행하는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선출할 수 있다라는
네.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에서 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강압적인 물리적인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딱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안에서 그런 조건 안에서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를 빼면 정말 시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인데
네, 그렇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좋은 말 다 들어가 있는데
네네.
그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정말 선거답게 치러지지 않는다는
그쵸.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를 국민 스스로가 진짜 하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뽑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매번 돌아오는 선거 때마다 계속 지켜봤다가
맞아요.
일 잘 못하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는 다음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권력이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국민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선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이 많은데 저희가 항상 시간이 한정돼가지고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 씨와 함께 한국의 선거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강진이 부릅니다. 붓.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을 벌여서 독립한 과정을 들려주셨는데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죠.
네. 1783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워싱턴, 당시 워싱턴 장군이죠. 워싱턴 장군은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당시 그 영국의 국왕 조지 3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와, 만약 워싱턴이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권력에 그렇게 욕심이 없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1789년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고 나서 한 5, 6년 후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 다시 나옵니다.
아.
그리고 만장일치로 네. 대통령에 네.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하진 못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어요. 1799년에 67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좀 젊으셨을
그렇죠.
때 돌아가셨네요.
예. 대신 이제 장례식에서 그 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연설을 했냐면 전쟁에서도 으뜸, 그리고 평화에서도 으뜸,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도 으뜸이다. 이렇게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그를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1달러 지폐에 보면 조지 네. 워싱턴의 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독립국가가 공식적으로 세워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40년 전이군요.
그렇죠.
오래 안 됐어요.
역사가 짧아요. 네. 네, 역사가 정말 짧은 나라고 사실 영국이죠. 전통이라든가 역사 네. 이런 건 사실 영국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나라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그 역사 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실컷 전쟁해가지고 독립했는데요. 그 나라 안에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네. 우리 한반도처럼.
그렇습니다. 180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막 동부쪽, 미국의 동부쪽에 이렇게 쭉 정착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자꾸 서부로 그 넓은 대륙을 서부로 개척을 해나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영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거기 원래 사람들이 별로 없던 곳들인데 그게 이제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토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1790년대에 한 400만이던 인구가 1840년쯤 되면 1700만으로 거의 한 4대배 정도 급격히 불어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동에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 엄청나게 긴 철도들이 놓여지게 되고요.
네.
북부를 중심으로 산업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문화가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의 미래는 신대륙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륙에서 자꾸만 미대륙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미국으로.
유럽에서. 네, 이민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는 건데 이렇게 엄청난 문화와 산업의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 전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약적인 발전과 전쟁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네. 사실 미국의 철도가 놓이고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랬는데 주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돼요.
네.
산업화, 철도 이런 게. 그리고
북부라고 하게 되면 주로 지금의 어느 지역을
북미 대륙의 북부니까 뭐 저쪽 워싱턴 위쪽으로 뉴욕 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쪽이 이제 북부 쪽이고 저 밑에 뭐 남부 이런 쪽은 농장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북부는 공업지대, 남부는 농장지대가 많은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노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
당시 노예제도를 놓고 각 주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방에 한 20개 주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중에 북부에 있는 12개 주들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노예 있어서는 안 된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거고요.
비인간적이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한 11개 주 정도는 노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부는 아까 농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노예로 와 있던 흑인들이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처지가 다르고 산업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의견 갈등이 연방 내에 있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북부가 12개 주, 남부가 11개 주 이렇게 해서 대충 숫자가 비슷비슷해가지고 결론이 잘 안 나요.
아.
자,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부로 개척을 하면서 서부 쪽에 계속 땅이 늘어나잖아요. 영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서부에 새로운 주들이 생겨나요.
아.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긴 주들이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의 제도들을 이제 손보는데 연방에서 대략 의견 조율을 하는데 이 노예 제도를 새로 생긴 주에 둘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북부 12개는 노예제도 거부하고 있고 남부 12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주는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새로운 주를. 그러다가 미주리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여기도 이제 새로 연방에 막 가입하고 있는데 논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주리주는 그러면 노예제를 인정하기로 나중에는 결국 결정하게 되는데 이른바 미주리 타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식의 타협이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식의 타협이. 오래 못 가고 남부에서는 계속해서 노예제 반대운동 벌어지고 노예제 폐지론자에 대한 적대감까지 막 키우고 이런 갈등들이 나중에는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갈등도 더 격렬해지고 이거 뭔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 그럼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 가입한 주에 막 노예제를 인정하느냐 마냐고 치열하게 주 내에서 연방 내에서 막 갈등했다고 그랬는데 1852년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와중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남부의 노예제를 비판한 소설이에요.
아.
출간 1년 만에 30만 부가 팔립니다.
네.
심지어 영국으로까지 퍼집니다. 북부의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했어요. 근데 남부는 분노했습니다.
아. 같은 책을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지역 갈등이 더 격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1858년 이게 중요한 일인데 성공한 변호사이자 정치인이던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공화당 후보로 당시에는 상원의원 경선에 나와요. 상대 후보는 더글라스였습니다. 둘이 논쟁을 하는데 논쟁의 핵심이 노예제였어요.
아, 두 사람이 노예제도에 대한
그렇죠.
입장이 달랐군요.
더글라스는 나는 노예제 있어야 된다고
찬성?
본다 이런 건데
네.
링컨은 반대. 흑인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네. 당시 노예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당시 남부 지역 같은 경우 중심으로는 농장들이 널리 발전하고 특히 이제 면은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광활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시켰어요.
네.
근데 이때 거의 노예처럼 굉장히 이렇게 꽉 짜여진 통제 속에서 사실상 강제노동 비슷하게 처음에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그렇죠.
취급하지 않고 사고 팔고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주인의 경우 죽일 수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취급이 됐던 게 바로.
그런 식의 노예노동.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던 건데 나중에는 이 노예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자녀들도 낳고 하고 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처음 왔을 때 끌려왔을 시대에 그런 노예들보다는 처지가 좀 나아지지만 여전히 백인들과는 다르게 차별받고
그렇죠.
또 노동할 때에도 굉장히 힘들게
뭐 같은 공간을 쓰지 못한다든지
그렇죠.
뭐 같은 음식점에 못 들어간다든지 부모가 노예면
다른 방을 써야 되고
자식도 노예가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정말 불합리한 제도였어요. 정말. 네.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당연히 에이브라함 링컨 후보는 강력하게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네.
그런데 1860년대 그로부터 그러니까 아까 상원의원 선거로부터 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네.
이 대통령 선거에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아.
그래서 노예제도에 대한 확고한 입장 나는 절대 반대. 근데 워낙 연설을 잘했다 그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내용도 감동적이고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인기가 급상승한 거예요. 근데 이때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공교롭게도 2년 전 상원 의원 선거에서 경선했던 더글러스 후보가 또 나와요.
아,
둘이 또 노예제 가지고 네. 엄청난 논쟁을 벌이는데 11월 대선에서 선거인 국민투표에서는 둘 다 과반수를 못 얻어요. 여론은 뭐 난리가 납니다. 분열됩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투표를 했는데
네.
선거인단에서 결국
링컨이
북부와 서부의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얻은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링컨이 당선되고 강력한 노예 해방론자잖아요.
네.
노예제 폐지론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선 소식을 듣자마자 남부에 있는 주들이 우리는 절대 그럼 연방에서 탈퇴 같이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못 받아들인다.
연방을 탈퇴해버립니다.
어머.
탈퇴 선언을 해버립니다. 어머. 그리고
네.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남부에 있는 주들이에요.
네.
조지아, 텍사스 이런 주 한 7개 연방이 탈퇴를 하고 우리끼리 나라를 따로 만들겠다.
아.
그래서 아메리카 연합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창설해버립니다.
아.
이러면서 미국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거죠.
어머.
이것이 전쟁의 네. 시작입니다.
아, 이렇게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네.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또 노예제를 찬성했던 일부 연방, 남북 쪽의 주들이 연방을 탈퇴한 게 결국 남북전쟁의 계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따로따로 우리는 뭐 같이 못 있겠어 해서 다른 나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를 그래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막 자꾸 타협하는 서로 막 주고받았어요.
네.
근데 의견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연방에서 탈퇴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주가 연방에서 탈퇴했는데 이 주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에 섬터라고 하는 군인들이 지배하는 요새가 있었어요.
네.
여기 지휘관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소령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요새는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네.
뭐라고 선언했냐면 나는 아메리카 미 합충 연방에 충성하겠다. 나는 연방의 군인이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군인들은 사실.
그래서 나는 절대 이 남부 주에 항복할 수 없다.
그렇죠. 군인들은 군의 명령을 받아야
그러다 보니까
되는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취임사할 때 연방 정부는 섬터 요새를 보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소유할 것이다. 남부의 이 섬터 요새 장악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남부군이 결국 이 요새를 철수하지 않고 있는 앤더슨 소령과 그 군대를 향해서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폭격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냥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네, 시작했군요.
1861년 4월이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남북전쟁 내전의 시작입니다.
네.
이틀간 폭격을 받았어요. 앤더슨 소령이. 결국 앤더슨 소령 어쩔 수 없이 요새에서 후퇴를 하게 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남아있던 버지니아, 아칸소, 뭐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도 우리도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전쟁하네. 그럼 우리도 눈치 보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럼 남부 지역이니까 우리도 탈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방 내에 또 탈퇴가 이어지면서 연방과 그 전에 아메리카냐 미국 US 스테이트라고 하는 연방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 사이에 결국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남북전쟁은 미국 남북전쟁은 저희가 뭐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죠.
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이 전쟁 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이제 북부의 전략은 남부를 봉쇄하는 겁니다. 남부를 딱 봉쇄하고 남부가 경제력이 약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경제를 이렇게 우리가 딱 봉쇄해서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하면 결국은 무너질 거다 이런 거고요. 남부 넓은 지역의 한 가운데를 그 쭉 길게 미시시피 강이 흘러요.
네.
이 배를 타고 강을 장악해버리면 이 남부연합국을 가운데로 갈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남부연합군은 버티지 못할 게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북부는 쉬워요. 철도도 나 있기 때문에 전장물자 이동도 쉽고 군인도 금방 전선에 도착하고
네.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고 군인 숫자도 훨씬 많았습니다. 북부가. 자, 근데 문제는 영국의 태도가 너무 재밌어요. 영국이 북부군이 이렇게 연방 남부를 쭉 봉쇄하고 있는 이 군인들 틈을 영국군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남부 연합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남부를 지원 네,
남부를
지원해요?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군의 40만 정의 소총과
네.
나타날 같은 것을 전쟁 물자를 팔아먹고
어머.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 굉장히 고매한 줄 알았는데
불만 있었던 건 독립국이잖아요.
그러네요.
자기는 독립국가 연방이 가뜩이나 싫었는데 자기하고 전쟁해가지고 독립했잖아요.
네.
싫었는데 그 연방이 잘 안 되잖아요. 더구나
네.
탈퇴한 나라들 그럼 우리가 지원해야지 이런 태도를 취했던 거죠. 전쟁 초반 2년 동안은 주로 버지니아 쪽 그러니까 동부 쪽에서 막 전쟁을 했는데 여기는 남부군이 우수했습니다. 한 아. 2년 동안은 계속해서 남부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 그렇군요.
서부 쪽에서는 또 북쪽이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오른쪽은 남부군이 유리하고 왼쪽 서쪽은 북부군이 유리하고 뭐 이랬는데
땅덩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1863년 7월에 있었던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북부군의 조지 미드 장군과 남부군의 로버트 리라고 하는 미국 역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하나예요. 남부군의 대표 장군인데 이 두 사람이 결국 그 게티스버그에서 전쟁을 펼쳤는데 북부군은 강력한 진지를 딱 미리 구축해놓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쇄만 하면 되니까. 남부군은 이 봉쇄된 북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남부군의 군대 3분의 1을 평야를 가로질려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북부군이 남부군 평야를 그냥 허허벌판을 이동하고 있는 남부군을 향해서 무자비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폭격과 집중사격으로 진격하던 남부군은 사실상 거의 괴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승산이 없게 되자 결국 로버트 리 장군은 게티스버그에서 철수. 이것이 사실상 이 남북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쟟이 돼버렸습니다.
아,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남부군이 남북전쟁에서는 패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사실 완전히 전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남부연합군은 서서히 약해졌고요. 북부군은 점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1864년 북부군의 셔먼 군대가 남부를 그냥 아예 또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서 진격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남부연합의 수도까지 북부군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때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남부군 수도까지 이제 장악을 해버리는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 그 군대에 함께 갑니다.
아.
링컨 대통령이 직접 그 남부연합의 수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남부연합 수도에 있던 흑인 노예들이 링컨을 막 둘러쌉니다.
아.
메시아 구원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중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제 막 그 링컨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러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직 신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누리게 될 자유에 대해서 그것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했거든요.
아니라.
네.
네.
그러면서 결국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 조지프 존스턴 장군,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의 장군이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수도가 점령당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전쟁도 끝나고 노예는 해방되게 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직후에 뭐 그 해죠 같은 해인데
네.
1860년 4월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재밌는 게 아니라 충격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암살당하기 한 3일 전에
네.
흑인 투표권에 대해서 막 링컨이 또 연설을 했어요. 이제 투표권 줘야 된다. 노예도 해방됐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투표권 줘야 된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거에 분노한 남부연합의 어떤 한 시민이 링컨에게 총을 겨누고 총탄을 발사한 겁니다.
아... 정말 너무 아까운 인물이 이렇게
그러네요.
됐네요.
그리고 아이러니죠. 승리한 그 순간에
그러네.
노예를 해방한 그 순간에 총탄에 맞고 생을 마치게
이제 너는 거죠? 할 일을 했다면 신이 내려가신 건가 봐요.
글쎄요. 네.
이렇게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의 총에 맞아 생을 마쳤다는 게 참 너무 충격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역사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결국 전쟁은 어쨌든 끝이 났고요.
네.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아 민주주의 국가구나 자유를 네.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국가구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네.
그렇게 인정을 네. 또 받게 돼요.
네.
그리고 또 분열과 갈등을 끝내면서 급격한 경제 발전 길에 올라섰고요. 이때부터 세계 열강의 대열에 드디어 미국이 들어서게 되는
네.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 흑인 노예를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인종차별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네.
백인들 중에는 이때부터 KK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인종차별 막 단체까지 등장하면서 흑인은 오랫동안 2등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격렬한 노예 전쟁과 함께 미국의 19세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에 대해서 그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너무 장대한 역사를 저희가 간추려서 얘기를
그럼요.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좀 많긴 한데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그래도 웃어봅시다. 생후 6개월이 지난 아이는 하루에도 수백 번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재미있게 해줘도 함박 웃음을 짓죠. 그런데 철이 들고 어른이 될수록 웃음이 줄어듭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이 보약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웃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정말 잘 웃으면 복이 올까요? 세계적인 학자인 노몬 커즌스 교수. 그는 50살이 된 어느 날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염증이 엉덩이에서 시작해 척추로 번져 결국 등이 굳어버리는 병이었죠. 병이 악화되면 온몸이 시멘트처럼 굳어져 결국엔 장애인이 되거나 죽게 되는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되는 난치병이었습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에서 성경의 한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다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그는 어차피 죽을 바에는 즐겁게 살다가 죽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커즌스 교수는 일단 병원을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호텔에 방을 잡고 희극 방송을 보며 실컷 웃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웃고 나면 참을 수 없던 고통이 사라졌죠. 그렇게 웃고 나면 진통제 없이도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재미있는 영상들을 빌려다가 보며 실컷 웃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나자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한 커즌스 교수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죠. 원래 그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이후 공부를 해서 미국의 유명 대학 중 하나인 UCLA의 의학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1979년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설명한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웃음학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됩니다. 커즌스 교수의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전 세계 의료계에서 웃음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일본 오사카와 미국 하버드 의학대학 연구팀에선 웃음은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 즉 자연살상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한국의 한 대학에선 웃음치료 준박사 과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웃음은 그 자체로 훌륭한 운동입니다.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막아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명약이죠. 즐거워서 웃기도 하지만 웃다 보면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웃음은 전염성이 높아서 다른 사람도 웃게 만듭니다. 돈도 안 드는 웃음. 더욱 간과한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요즘,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만큼은 따뜻하게 웃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장혜진의 하늘을 가리고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